VOA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일본과 인도가 각각 개최할 예정인 주요 7개국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를 초대했으며 모디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와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연설에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에 맞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는 내용의 새로운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미국, 호주와 함께 역내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입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마 전 총통의 이번 방문은 전 현직을 통틀어 타이완 총통의 첫 중국 방문입니다. 샤오 시첸 마잉주 재단 국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마 전 총통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학생 교류와 선조 묘소 성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여행은 중국 중부지방으로 가는 것이며 베이징에 갈 예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샤오 국장은 마 전 총통의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손님으로서 주최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마 전 총통의 이번 방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타이완 인근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민감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마 전 총통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마잉주 선생이 중국에 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타이완 학생들을 인솔해 교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새로운 힘을 더하고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타이완 12, 13대 총통을 지낸 마 전 총통은 지난 2015년 말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만나 자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알시시 대통령이 데니스 만트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과 미하일 보그나노프 대통령 특보 등을 면담했다며 양측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로사톰이 이집트 북부 해안 엘다바에 건설 중인 원전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양측이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 안에 러시아 공업지대를 설치하는 문제와 곡물 공급을 비롯한 식량 안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언론들은 양측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반적인 틀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제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러시아의 밀 주요 수요국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유대화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두 지도자가 이날 회동에서 지난달 중국이 제안했던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에 대해 시 주석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하루 앞두고 어제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과의 상호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통한 결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과 양국 관계의 주권이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기적인 공동계획과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실린 중러 우호와 협력, 공동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전진하라는 기고문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가장 큰 이웃이자 포괄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푸틴 대통령과의 비공식 회동에 이어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공식 정상회담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의 주요 대상을 겨냥한 핵 반격 전술 훈련을 했다며 또다시 핵 공격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대량 살상 무기 문제가 직결돼 있다며 이를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의 주요 대상을 겨냥한 핵 반격 전술 훈련을 했다며 또다시 핵 공격 위협을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 태세 완비 주장에 대해 과장이 섞여 있다면서도 실전 배치에 임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쟁 억제력과 핵 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에 숙련시키기 위한 전술핵 운영부대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 18일과 19일에 진행됐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핵 보유만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없다며 언제든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해야만 전쟁 억제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 책동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과 핵무력 건설의 중요 방향과 핵무력의 전쟁 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핵타격 지휘체계 관리 연습과 핵반격태세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모의 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첫날인 18일 훈련에선 핵반격 준비 전 공정이 신속하면서도 믿음성 높은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일 오전엔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식별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과 미군 핵 전략 장비들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긴장한 정세 속에서 단행됐다며 미한 연합훈련에 따른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은 20일 한국 SBS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형이고 최대 사거리로 해서 800km 내외로 발사 실험을 한 것 같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김 위원장이 핵 공격 태세 완비를 언급한 데 대해 그것이 완비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검증이 필요하다며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차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사실상 실전 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이 과장을 섞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므로 한국형 삼축체계 조기 구축, 미한 연합 연습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핵무력 사용의 인증부터 실제 미사일 발사까지 실전 차원의 전반적인 절차를 모두 훈련했다고 강조함으로써 핵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타격 임무 수행을 위한 전주기에 걸친 공정을 다 했다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 뒷부분만 얘기하죠.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훈련했다. 이것만 얘기하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KN-23의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 작동을 시연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충근 박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공중 폭발시켰다고 밝힌 800m 상공은 20킬로톤에서 30킬로톤급 핵탄두일 경우 살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에 따르면 화염과 연기가 V자 형태로 나타나 미한 군당국은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이런 모양에 대해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지하 원통형 시설인 사일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 중엔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숲길을 헤치고 내려오는 모습도 나오는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야산에 사일로 시설을 구축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V자형 화염과 연기의 모양은 지하로 움푹 꺼진 구조물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 플랫폼으로서 사일로를 추가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조 박사는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철산군 동창리는 산악지형인데다 SRBM용 사일로를 위장용과 섞어서 만들어 놓을 경우 발사 원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산악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만 알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그 미사일이 상공으로 올라가서 일정한 높이가 돼야만 레이더에 닿거든요. 그때는 원점이 확인이 안 되는 위치거든요. 저런 사일로는 소형은 사실은 작아요. 그냥 몇십 미터 파고 그냥 뚜껑만 닫아놓으면 되거든요. 여기저기. 그러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페이크거든요.
하지만 기동성과 은밀성이 좋은 이동식 발사 차량 테를 두고 굳이 고정식 발사대인 사일로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보통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운용한 이유가 킬체인에 안 당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정식 기지에서 이제 운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이 그동안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와 함께 서해 위성 발사장의 수직 엔진 시험 발사대를 미사일 시험 차원에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미한 연합군이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전역에서 군 입대 또는 복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의 수가 19일 현재 14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미한연합훈련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식량난에 따른 주민 동요를 막아야 하는 북한 지도부가 또다시 외부의 적을 부각시키는 통치술을 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내부 긴장을 조성하는 데 활용해서 내부 긴장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동요를 막고 또 충성심을 고취시켜서 그걸 가지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은 자유의 방패 본 연습이 시작되기 나흘 전인 지난 9일 남포 일대에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부르는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서해로 발사한 이후 11일 동안 5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왔고 이를 건건히 대내 매체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토론회에서 지난해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 역사상 가장 많은 70건의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So last year that the DPRK executed 70 launches, the most in its history of provocative actions.
그러면서 이 행동들은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들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합참의장과 계속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날 아침에도 그들과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at alliance is important. Launch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is morning. That's how I started my day. That said, we continually coordinate.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이 영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계속되고 있고 속도도 느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중국이 설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ultimately, it's destabilizing. It's unpredictable. It's continuing. It's not slowing down. And the potential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help.
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한일 3국 관계는 우리의 모든 조국을 지킬 수 있는 헌신적인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유엔 대사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6일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와 만나 영내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인권 침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재침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측은 지난 1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루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야 한다는 공동의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발사가 이전의 많은 발사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하게 역내시키고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북한 주민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시카네 대사에게 17일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일본이 공동 지지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며 이 회의는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이 문제들이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번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올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미국과 알바니아가 공동 개최했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후원했습니다. 그 유엔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신뢰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실전 배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탄두 장착 기술과 고체 연료 엔진 기술 확보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7일 화성 17형의 단분리 장면 등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자평한 데 대해 미사일 전문가들은 대외 선전용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틱스 박사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일단 추진체 분리 장면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was expecting that they only had something like a first stage launch with that test.
실러 박사는 북한은 일단 분리나 탄두 제작 능력이 없다는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고 재진입체의 역량 등에도 기술적 진전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외부 세계에 보내려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일부 역량의 진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임을 자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신뢰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제 겨우 두세 번 발사했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No, by far not. By far not. They just launched it two or three times, if at all. Completely.
실러 박사는 현재 화성 17형은 시제품 수준으로 운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인 측풍에 따른 영향이나 혹한, 혹서 등 각종 기상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화성 17형 실전 배치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다만 북한이 ICBM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화성 15형에 이어 화성 17형도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일각의 분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 경상각도 발사 대신 고각 발사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술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주변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이나 시험 시 발생할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것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Well, they don't want to cross foreign territories. That's one point. And also if that
정상각도 발사 시 상승 단계에서 실패하면 다른 국가의 영토에 떨어질 위험이 있고 일본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 기술의 또 다른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다탄두 기술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단기간에 확보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Mars is certainly the Vostok 17 can carry multiple warheads by mass and by space by volume.
실러 박사는 화성 17형은 이론적으로 다중탄두를 가지기에 부피, 공간 등이 적합하며 로켓 상단에도 여러 개의 재진입체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다탄두 장착 기술을 확보하는 데 30년이 걸렸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독립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이 ICBM 핵심 역량인 재진입체와 다탄두 기술 확보를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험 발사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에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액체 연료용으로 만들어진 ICBM의 경우 고체 연료로 전환할 수 없으며 연료 주입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의 변경과 재설계, 엔진 교체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선보인 ICBM 체계의 대부분은 액체연료 기반으로 고체연료 기반 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보도를 통해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실린 화성 17형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공중에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포착한 단분리 장면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화성 17형은 1단 추진체가 먼저 분리된 뒤 시차를 두고 2단 추진체가 분리됩니다. 그동안 북한 ICBM 발사에서 2단 분리 이후 비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돼 왔지만 북한이 1단 분리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날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 발사 훈련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의 임전태세와 전략 무력의 전투성이 확인되고 신뢰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외교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의 3국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도 규탄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조현동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셔먼 부장관은 역사 문제에 대한 지난 6일 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셔먼 부장관이 일본과 한국이 새로운 이해를 항구적인 진전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를 하는 가운데 양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과 조차관이 가장 심각한 역내 및 세계적 도전을 다루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미한의 3국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지난 1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셔먼 부장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했다며 이는 양국의 확대되는 글로벌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관에 대해 한국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셔먼 부장관과 조차관이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셔먼 부장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16일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의 역사적 방위를 통해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 일본발 수출 규제 해제,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확대 기반 마련 등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조차관은 윤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군을 국빙 방문할 예정인 데 대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화는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 방미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등 방일 외교 행보에 대해 행동과 발언들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김 대표를 접견하고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미한일 3자 관계와 한일 관계 증진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올해는 양국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 연습이 보여주듯 양국은 함께 협력해 북한의 위협을 막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있을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 군사 안보 차원의 중요 현안뿐만 아니라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일 정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크게 높였다고 환영했습니다. 일본은 고도의 위성정보 수집체계뿐 아니라 뛰어난 신호정보와 인적정보 역량을 갖췄다면서 한일 양국의 대북정보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이지만 민감한 기술을 노출하고 자원고갈로 이어져 오히려 북한 전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를 17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중국 연구진은 북한의 ICBM이 33분 만에 미국 본토 중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Well, I agree that ICBMs can travel very fast. And as the Chinese embark on a major nuclear buildup, they
probably... ICBM이 매우 빨리 이동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대대적 핵등강에 나선 중국은 ICBM이 얼마나 빨리 미국에 도달할지 정확히 알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핵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국 연구진들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압도될지는 우리가 계속 방어망을 증강하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사전 경보 시간과 북한 ICBM에 대한 선제 공격 여부에도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고려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존스톤 석좌님, 김여정이 위협했고 또 널리 예견되는 대로 북한이 정상각도로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요격해야 할까요?
Well, it really depends on the trajectory and the direction of the launch, right? If it, obviously, if the missile
발사 궤도와 방향에 달렸습니다. 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들의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미국은 격추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바다로 발사해서 위협이 안 된다면 요격하지 않을 이유도 있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보를 수집할 절호의 기회죠.
크로닌 석좌님,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한일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미한일 삼각협력 심화의 길을 열게 될까요?
Well, when you think about the problems that are faced, the challenges that are faced to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globally.
동북아와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을 생각할 때 위대한 민주주의자 시장 경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그건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한일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 경보 자료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루며 기술과 경쟁 부분에서 협력하며 함께 전진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존스톤 석좌님,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한일 안보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 일각에서는 5년 뒤 세계 3위의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할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경계합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도 이로울까요?
Well, Japan's build-up reinforces deterren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From my perspective, it's
일본의 군비 증강은 동북아의 억지력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영내 침략과 무력 사용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었죠.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야 고려했지만 일본은 논외로 했죠. 일본이 정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에게는 긍정적인 진전이고요. 일본이 군비 증강에 나설 때가 됐다고 봅니다. 5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GDP의 1%로 제한해왔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위협을 제기하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선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제한이죠. 따라서 일본이 국방력에 더 투자할 때가 됐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석자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정보보호협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혜택을 얻게 됩니까?
Well, for the same reason that Chinese study about the flight of ICBM shows how fast war can happen even across
중국 연구진의 ICBM 비행 관련 연구는 대륙을 넘어 전쟁이 얼마나 빨리 발발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하나의 작전구역 안에서 미사일들이 더 빨리 날고 낙하합니다. 따라서 정보 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는 일본, 한국, 미국이 모든 발사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무려 100번 넘게 발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기회를 갖기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존스톤 석좌님, 한국 일각에선 한국의 대북 정보력이 더 우수하고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을 게 별로 없다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미국은 일본의 대북 정보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국보다 뒤진다는 게 공정한 평가일까요?
Well, I wouldn't want to directly compare the intelligence capability of South Korea and Japan, but I would say it would be
한국과 일본의 정보력을 직접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광범위한 위성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 광학 위성과 레이더 위성이 모두 포함되죠. 광범위한 신호 정보 역량도 갖추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조청년도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깊은 정보 공유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 정보 공유를 통해 혜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협정과 다른 정보 공유 협정을 활용해 한일 간 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크로닌 석좌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 억지력 관련 새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작전 구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두 나라와 각각 양자 합의를 맺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세요?
Well, I think increasingly we need both. Extended deterrence, the idea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ring all of its arsenal to bear if necessary.
양자와 삼자 협의체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일과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를 실행할 때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재고를 늘릴 때 미한일 간 협의가 필요하죠. 북한의 공격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 나라 모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존스톤 석좌님,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통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좋은 선례가 될까요? 확장 억제는 개념이고 구상인 반면 핵 잠수함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어서 핵잠이 한국에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확신을 더 주지 않을까요?
Yeah, well, first I think it's important to separate two things. First is our nuclear ballistic.
우선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은 확장 억제와 핵무기 삼각체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는 건 핵미사일 장착 잠수함이 아닙니다. 미국이 호주에 지원하는 것은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데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력을 높이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핵 역량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 오커스와 같은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핵추진 기술은 미 해군에 꽂히자 가장 민감한 기밀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이 기술을 한번 전수했을 뿐이죠. 호주는 광범위한 전략적 검토 끝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리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전략적 환경과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서요. 다른 동맹들이 핵 추진 기술을 보유해야 할 납득할 만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이 조만간 또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에 대한 공약을 입증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존스턴 석좌님,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Well, the important thing to think about in terms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is their range. Their long-range.
핵 추진 잠수함은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이 큰 특징입니다. 호주의 경우 남중국해의 잠수함을 장기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즉 지리적 상황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사례가 한국과 일본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크로닌 석좌님,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는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 입장에선 핵 추진 기술을 추가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호주는 되고 한국은 안 되나요?
Well, I wouldn't put it that way. You know, the fact is the United States has been helping South Korea extend the range of its missiles.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위협의 지리적 측면을 보자면 북한 내부 표적을 타격하고 볼모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잠수함은 북한 관련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부차적 자산입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은 아직 호주에도 핵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범 사례인데 미국이 영국 호주와 협력해 몇 년 안에 걸림돌을 확실히 극복해야 합니다. 다른 동맹에도 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엔 잠수함 기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 반격 능력, 위협 임박 시 선제 공격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삼축 체계인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미한 연합 훈련에 대응해 능력을 과시할 북한의 유일한 수단이 된 게 아닐까요?
You know, we have gaps in our own military, but North Korea has gaping holes. And yes, they have.
물론 우리 군에도 허점은 있지만 북한 쪽엔 아주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죠.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동시에 연구 개발을 진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무기 개발 구실로 이용하는 거죠. 북한의 군사력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타격하면 반격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북한에 양보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실험할 때마다 핵보유국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ICBM,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은 방어 권리가 있는 정상국가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크로닌 석좌님,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북한이 반격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푸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Yeah, it is a smaller power. It has fewer capabilities even as it builds up. But the point here is that
북한은 더 약소국이고 무기 역량을 강화해도 훨씬 못 미칩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면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기를 증강하고 ICBM을 사방에 시험 발사한다면 ICBM을 위협적인 방법으로 쓰지 못해도 우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겁니다. 미국은 더 큰 무기 체계가 있고 북한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도했던 작계 5030은 북한 자원의 고갈을 유도하겠다는 작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부추겨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It's a type of competitive strategy. Yes, there's food insecurity rampant in North Korea. They don't have unlimited.
그것은 일종의 경제 전략입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고 자원이 한정적이며 중국의 지원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원을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 돈을 다 가진 것처럼 쓰고 있죠. 북한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북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경쟁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발사로 국력이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석좌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한동맹 강화 방안으로 주요 7개국에 한국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다자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7개국 G7 회원국인 유럽연합이 한국을 G7에 포함해 G8으로 확대하자는 미국의 띵크탱크의 제안과 관련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언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17일 관련 제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순회 의장국인 일본이 연례 G7 정상회의에 외부 손님을 초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다 일반적으로 G7 회원국 확대 제안은 회원국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모든 G7 정상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G7 의장국인 일본이 그러한 제안을 의제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나빌라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땡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미한동맹 70주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G7을 확장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한국을 G7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G7을 한국에 초청한 G8으로 확장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6일 BOA의 서면 질의에 캐나다는 유엔과 주요 20개국,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을 포함한 다자간 포럼과 종종 게스트로 참가하는 G7 회의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7 회원국에 관한 결정은 모든 회원국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해당 연도의 초대국 선택은 G7 주최국의 특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아울러 우리는 국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의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한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G7 정상회의의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됐었습니다. BOA 뉴스 안소입니다.
탈북민들이 이례적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실상에 관해 증언하며 북한에서는 김정은만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 중국에도 도움이라는 지적도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유일한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이서연 씨는 17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 증언을 통해 인권 실상을 폭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엘리트 가정 출신으로 김 씨 정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면서 중국에서 만난 택시기사와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에서 자랄 땐 가족의 안전을 위해 불평하지 않고 호기심과 창의력, 생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김 씨 독재 정권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었지만 2010년 우연히 중국에서 만난 택시기사의 질문을 통해 정권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From the early age, I learned to restrain my curiosity.
이 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왜 중국인들이 인민을 빈곤에서 구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경제개혁을 시행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고 이 질문은 자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북한에서 장성택 사건 여파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처형되고 친구 가족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걸 목격한 뒤 왜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등 모든 의구심이 떠올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엘리트들조차 모두 쓰고 나면 버려지는 일회용 건전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죄는 북한에서 태어나 김 씨 가족의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씨는 오늘날 북한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유일한 사람은 김정은 자신뿐이라며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 독재자는 세계를 향해 총을 겨누고 그의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며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oday in North Korea, the only one North Korean who enjoy any freedom and rights is Kim Jong-un himself.
이어 독재가 타도되고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폭력과 그 폭력의 규모는 절대 약화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평화 안전에 대한 위협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 등 회의장에 있는 모든 나라 대표들을 향해 모든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 중국 대표를 향해 대화 추진이 절대로 인권에 대해 침묵하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고 반박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서연 씨는 중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대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김정은은 비이성적이고 불안정한 독재자란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Kim is an irrational and unstable dictator.
이 씨는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언젠가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나 장담할 수 있겠냐며 북한의 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2살에 북한에서 가족과 헤어진 뒤 꽃제비 생활을 하다 탈북한 조셉 김 씨도 이날 증언을 통해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 하나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해 회의장에 모인 수십 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을 향해 북한 주민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자유를 애원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에서 인권과 안보는 별개의 문제란 생각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ndian people are pleading in silence for their freedom. And the world needs to listen. And the world needs to respond.
조셉 김 씨는 10대 나이에 미국에 입국해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뒤 지금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부시 센터 산하 부시 연구소의 북한 담당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16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와 달리 지금은 안전한 거처가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중국엔 수많은 탈북민이 안식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 대사들은 이들 탈북민의 증언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는 직결돼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당국에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종식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에는 유엔과 협력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7일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셰린 타드로스 국제앰네스티 뉴욕 유엔 사무소장은 이날 미국과 알바니아가 공동 주최한 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감추려 하고 있다며 북한을 드나드는 정보의 흐름과 통신에 대한 그들의 통제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포함해 만연한 인권 침해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번 아리아 포뮬라 회의를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종식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드로스 소장은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범죄를 숨길 수 없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엔 의무를 회피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유엔과 협력하고 독립적인 인권감시단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여성과 소녀차별, 건강권, 인신매매, 의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담당하는 다른 유엔 특별 절차도 초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국장은 17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안보리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샤르보노 국장은 오늘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회의는 오래전에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기록과 정부의 수십 년 동안의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조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막는다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회의 방식 중 가장 비공식 협의 형태인 아리아 포뮬라로 북한 인권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상원에 해외 국가들과 원자력 개발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이자 테러 지원국인 북한과 같은 나라는 협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에시 의원과 상원 에너지 위원장인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이 16일 국제 원자력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처음 발의돼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여를 증진하는 한편 국제 원자력 개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조율하는 부처를 백악관에 신설하고 국제 원자력 공조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북한 등 일부 나라는 제외된다고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들은 원자력 협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쿠바, 시리아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동맹 혹은 파트너 국가와의 민간용 원자력 개발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미국의 원자력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금융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친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자력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둘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인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과 몽골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과 몽골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 등을 검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몽골 국가대테러위원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부과된 유엔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확산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몽골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이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무기의 제조와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유엔 제재의 범위와 제재 회피를 위해 북한이 사용하는 수법 그리고 북한이 금융기관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몽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조작 등 잠재적 사기 사건 조사에 대한 모범 사례들이 공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교육은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의 수출통제 및 국경안보 프로그램이 후원했다며 EXBS 프로그램의 목표는 WMD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몽골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교육에 악의적인 행위자가 국제 수출통제 체제 하에서 통제제는 이중용도 제품을 획득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몽골의 국가안보와 금융 분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와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오는 3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27년 3월 20일 만유인력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사망합니다. 뉴턴은 1643년 영국 동부 링컨셔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재혼을 해 뉴턴은 조부모 밑에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뉴턴은 18살 때 명문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 수학과 물리학, 광학, 천문학 등을 공부합니다. 이후 1665년 유럽 전역에 퍼진 흑사병을 피해 고향에 돌아온 뉴턴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에 의한 것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듯이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며 이를 만유인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 외에도 미적분의 원리를 발견하고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턴은 고전 물리학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1852년 3월 20일 미국에서 엉클 톰스 캐빈, 즉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장편소설이 출판됩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이 쓴 이 소설은 흑인 노예였던 톰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나가는 등 노예들의 인생 역정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스토우 부인은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실상과 특히 남부주들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노예 학대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남부주의 사람들은 이 책에 반발했고 결국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금기도서가 됩니다. 사학자 알버트 프랭크 씨는 스토우 부인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남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She was very explicit about saying that she was attacking the system and not the.
스토우 부인은 노예 소유주 개인은 용서하되 노예 제도는 철폐하자는 이중적인 접근 태도를 취함으로써 노예제 폐지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스토우 부인은 남북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과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분이 바로 남북전쟁을 일으킨 작은 숙녀군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실제로 이 소설을 읽었다거나 이 소설을 소재로 한 연극을 봤다는 증거는 아무데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론가들은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사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